지난 3주간 우리 생명의 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교회 본질 중에 하나인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전 교인이 큐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큐티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 큐티 교재를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생명의 삶 이제 큐티 본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로 시작한 주부터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한 3주에 걸쳐서 나눴고 이제는 로마서를 가지고 제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와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요. 여러분이 로마서는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잘 묵상해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실 부분은 큐티를 걸르지 마시고 큐티를 매일매일 해주시고요. 그거하고 병행해서 특별히 로마서가 설교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는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 쉬지 않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와 통독, 로마서 통독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 서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칼뱅이라고도 하는데요. 존 칼빈은 우리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성경의 심오한 진리와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가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로마서에 있는 그 심오한 진리와 보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석은 이 로마서에 대한 주석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한테 읽히고 있거든요. 또 4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 두 사람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백 번을 읽었더라도 이번에 읽을 때 또 한 번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쓰였어요. 주후 57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한 2, 3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굉장히 생생하게 알려지고 전파되고 있을 당시에 쓰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로마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여행을 세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썼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서신서라 그러죠. 사도 바울의. 그래서 편지예요. 그러니까 편지는 보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저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의 교회의 교인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이 꽤 숫자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죠.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세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도 가보지도 못했고요. 아직 가지 못했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로 로마로 가게 되지만 있을 당시에는 로마에 가지를 않았댔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지나고 어떤 절기를 좀 지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성령이 임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막 이상한 말로 막 자기 나라 말로 뭐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도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한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위주의 교회였죠.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둘씩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로마 교회는 말하자면 현대에서 얘기하면 다민족 교회, 멀티 에스닉 철치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이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주 주옥 같은 교리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게 교리서가 아니라 편지라는 것.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안부를 묻기도 하고 무슨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요즘에는 다 뭐 전화로 하지만 예전에는 어쨌든 편지로 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소식을 전했죠.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은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 콤마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다양한 것들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뭐 둘로스 선교배도 있고 여러 가지 둘로스 단어를 써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헬라어 원어로는 둘로스인데 그 의미가 종,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에 불과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대로 얘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탁월한 목회자, 요즘 같으면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을 능가하는 굉장한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또 내 능력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우리가 없으면 더 편하세요.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면 너무 일사천리로 잘 되는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더 불편하실 수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셔야 되고 다 다시 코렉션 해줘야 되고 방향을 다시 잡아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참함으로써 섬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서 제발 좀 일 좀 해줄래? 이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금목사 좀 이렇게 와서 좀 섬겨줄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목회자로 불러주셨는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당장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고 사역이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문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실 사역할 사람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여기에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을 한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섬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바울이 그런 주님의 일꾼인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의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식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당대의 최고의 학부, 지금 말하면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옥스퍼드 이런 데서 공부한 다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르심, 한자로 얘기하면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르심의 정확한 이해와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르심과 그 소명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흔들림이 없었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변증가고 또 학자고 저자인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Call이라는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직업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이 아니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나 섬기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2차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본질적인 부르심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든지 이 일차적인 본질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샐러리맨이든지 비즈니스맨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만이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헌신한다면 내가 하던 일을 다 던지고 직장을 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역시 신학을 한 것이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신학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마치고 제가 다시 제가 하던 치과의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 모든 것을 열어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심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로서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다시 병원을 개원해서 한국을 돌아가서 병원 원장으로 일했다면 제가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탁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탁소는 그냥 내가 생계를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탁소는 선교지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세탁소에 오시는 분들을 세탁물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따뜻한 한마디의 인사 또 대화 그리고 예수님을 기회가 됐을 때 또 복음을 나눠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나는 지금 세탁하려고 뭘 맡기러 왔는데 정말 놀라운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세탁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만남이 주님의 은혜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어떤가요? 직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인 거예요. 직장. 내가 있는 주위에 있는 동료들,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동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꼭 말로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고난이 왔을 때 그 직장 동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뭔가 넌 달라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좀 조언 좀 해줄 수 없니?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동네를 뭐 산보하고 걸으면서 또 그로서리를 스토어에 가서 장을 보면서 또 쇼핑을 하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선교 현장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르심인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꼭 잊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명한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심이 이것이다. 뭐 동일하게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에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아닌 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죠. 인생.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 로마 교인들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래요. 의로운 자들이래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으로 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니까? 요즘같이 팬데믹 상황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하지만 주위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우리 한번 다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어깨를 펴고 사세요. 정말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도 너무너무 흥분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을 해서 백악관에서 만나자 그러면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제 부르심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 13개 정도 되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있는데 이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이런 이렇게 패턴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감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아주 길게 읽었지만 중요한 이 감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쓴 당시는 제가 주 57년경이라 그랬죠. 그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리고 다신을 믿는 이 우상이 가득한 로마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별도 당하고요. 부당함도 당하고요. 핍박을 당했어요. 소외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믿음을 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북한이나 이스라엘이나 모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내놓고 있음을 믿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런 굉장히 소외당하고 오해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교회가 처음엔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다민족 교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이 있던 문화를 떠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쉽지 않죠. 점점 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옥죄어오죠. 지금 한국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 설교단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제약을 받는 거죠. 미국도 지금 많이 그것이 논란되고 있지만 동성애 문제라든가 동성애자라고 설교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소외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거죠. 이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이제 그 편지에 썼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죠. 은사를 나눠주고 또 믿음의 격려를 받기 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뭐 영적인 은사겠죠.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서로 믿음의 격려를 받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본인도 서로 믿음의 격려를 받겠다는 거예요. 같이 피차 받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고 서로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가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 그냥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뭐 자녀 양육 문제,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어르신들이 많아서 다 성장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아이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필요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의 만남이 서로를 더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서로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만나고 나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말씀을 더 큐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만나고 나니까 더 허전하고 공허하고 괜히 비교돼서 난 저 친구는 저렇게 여유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으로 막 부러워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건강한 만남이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만남이 만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만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남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 만남의 중심이 주님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만남이에요. 만났으니까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밖에 회의 밖에서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뭔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막 활기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중심이 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주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대화가 주님을 향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은 로마서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제 구절이기도 하고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주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내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서 창피해서 주저주저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진짜 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내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영생이 달려있고 구원이 걸려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깊이 체험을 못했거나 또 지속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형식적으로 되고 그냥 율법적으로 되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살아 내 삶에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는 곳마다 그 주님의 생명력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한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인 거 아시죠? 믿음의 은사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동안 좀 다녔는데요.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어야 되죠. 또다시 원론적인 것으로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알람이 울려서 다 같이 대피하러 나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가 중간에 끊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제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은 자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보스턴 아니 우리 생명의 길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통성으로 한 두 번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고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든지 1차적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